B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대화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로버스 비치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곧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로 접촉했지만 아직 대면 회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에 관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없앨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개중국 무역 관세를 완화 또는 일부 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고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19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지원과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등 비록 그 비용이 비싸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 남부 미콜라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이 미콜라이우를 방문한 건 개전 이래 처음입니다. 수도 크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50km 정도 떨어진 미콜라이우는 흑해의 주요 항구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러시아군의 주요 국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현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과 경찰 등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쪽을 결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것은 모두 되찾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부 하르키우를 시작으로 최전선인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8일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의 이 같은 조처는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로셰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날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안에서 약 1,800만 명의 영유아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차례, 모더나 백신은 2차례에 걸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9일 하원 의원 577명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는 지난 12일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1위가 된 후보와 등록 유권자의 12.5%가 넘는 표를 확보한 2위부터 4위까지의 후보들이 다시 겨뤄서 최종 승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은 255석에서 300석, 장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정당의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리프는 약 200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577석 가운데 289석 이상을 얻는 과반을 확보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일부터 이집트와 요르단, 터키 등 역내 국가 순방에 나선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18일 보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역내 순방에 나서는 건 2018년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17일 빈 살만 왕세자가 22일 터키를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가 앙카라를 방문하는 동안에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박영수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외교 장관이 13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유럽에서 만나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강대강 투쟁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최원기, 박형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한 외무장관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3일 워싱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We'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again, in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others, notably with the ROK and with Japan.
블링컨 장관은 회담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의 외무장관이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경고를 한 것인 것 같은데 최원기 기자가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13일 워싱턴에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을 만나서 미한 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이 그 핵실험 등을 하면 미국과 한국이 신속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요. 미국과 한국의 이런 경고는 사실 그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이제 서울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 또 미한 연합 군사 훈련 강화 이런 것을 그 다짐했고요. 이어서 5월 8일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을 방문해서 미한일 외교 그 차관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도 같은 경고, 즉 북한이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 한국, 일본이 신속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이제 그 북한의 강력한 그 경고 신호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데요. 6월 초에 그 미국의 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와서 이제 미한 연합 훈련을 했고요. 또 미한 공군도 서해에서 그 연합 공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한 외무장관 회담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강력 신속하게 대응을 할 테니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한 목소리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요즘 그야말로 외교 움직임이 좀 활발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뭐 군사 대비 태세 뭐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닌데요. 이번에 나온 것이 좀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박형주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 대응이라고 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네. 블링컨 장관은 그 후자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발언입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국, 일본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대북 억지력과 관련해서는 미한 연합훈련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장단기적인 준비태세를 강화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조율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전제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 이후 한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텐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확장 억제 강화 협력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영토 인근에 모의 전투기를 수행하고 전략 무기를 임시 배치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준비태세가 군사 분야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크게 연합훈련을 굉장히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 그리고 또 전략무기 전개를 강화하는 다시 말해서 확장 억제 측면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고 또 백신 제공 의사까지 다시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 핵실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그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외교적 대화 여기에 나와라 이렇게 해서 외교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백신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용의도 계속 지금 일관되게 그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적대적 의도가 없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지금의 그 군사적, 정치적 이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 북한에 대해서 그 인도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그 지난달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또 웬디 셔먼 부장관의 방한 때도 미국이 일관되게 계속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백신 그 지원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뭐 북에서는 이렇다 할 그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박진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역시 블링컨 국무장관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그 백신을 비롯해서 인도주의 지원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적인 비핵화와 무관하게 우리가 추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라고 직접적으로 또 한 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이 미국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구체적인 확장 억제 조치를 논의할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기재가 될 것이다. 또 북한에 단호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 부분입니다. 박진 네. 장관은 일본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미국 간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한국이 전 정부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제 정책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뭐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진행자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됐고 그 가운데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바로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국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미한일 군사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새 정부가 이 부분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으니 미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앞서 싱가포르에서는 10일부터 아시아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서 중국, 한국, 일본 국방장관들과 북한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11일에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최은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외교 현안 또 북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그 미중 국방장관회담, 또 미한일 회담 이런 것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에 그 연설에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북한하고 중국 이 두 가지 문제인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현재 우리가 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력 등으로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 대비만 강화시킬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미한일 안보 협력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 강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의 그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타이완 문제입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같은 날 미국, 한국, 일본 3자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이 세 나라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형주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년 7개월 만에 미한일 3국 국방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동안에 뭐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이 2년 7개월 만에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또 공동성명도 발표됐는데요. 북한 문제와 3국 안보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을 논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테마를 이 세 가지로 얘기하기 했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 당연히 지금 북한의 미사일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내의 그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이 또 명시됐고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여기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이라고 하면 항상 거론되는 것이 중국의 어떤 강압적인 행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그 영내의 안보 현안에까지 미한일 3국이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미한일 미사일 경보 훈련 그리고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또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그 양측의 군사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그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잠깐 언급한 지소미아 부분을 정상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논의가 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만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한국이 하듯이 양자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협력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네. 네, 뭐 연장되는 얘기 같은데 이 미한일 세 나라는 호주와 함께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연합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훈련인지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한국, 일본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를 이제 그 탐지, 추적, 요격하는 훈련을 말하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그 미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그 합의된 내용입니다. 훈련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훈련인데요. 하나는 그 미사일 경보 훈련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미한일 3국 해군이 이제 무엇보다도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렇게 경고를 발령한 다음에 이어서 해군 함정 또는 육상에서 이를 탐지, 추적하는 훈련인데 요격은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컴퓨터, 레이더 이런 것으로 탐지, 추적하는 단계까지만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 핵도발이 커지면서 한일 안보 협력도 강화되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또 두 나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뭐 여전히 좀 어려움으로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리고 또 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가 지난 5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일본 측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의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고 또 국내 정치적인 여러 부분들을 생각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지금 그 현 정세로 봤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협력입니다. 지금 북한의 영내 위협 구조가 되는 상황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지소미아는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함께 그리고 영내 다른 동맹국과 함께 훈련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특히 주요 변수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제로 강행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13일 유럽에서 만나서 미중 관계와 북한 핵 문제 등을 논의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13일 룩셈부르크에서 만나서 현안을 논의한 것인데요. 여기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됐겠죠?
네, 논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그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죠. 그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에서는 양제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룩셈부르크에서 만나서 그 4시간 30분 이상 그 북한을 비롯한 그 현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그 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난번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처해서 미국이 당시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했는데 중국이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 우려를 표명한 북한을 제재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과거 그 약속했던 일인데 이것을 중국 스스로 옮긴 것은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그 양측이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서로의 관점, 입장 이런 것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 이제 설리번 그 백악관 보좌관이 미국과 중국 간에 그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그 중국은 그 서로 갈등할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미국과 그 중국이 이 문제를 놓고 논의, 갈등 이런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어떤 합의나 뭐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궁금한 건데 백악관 발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중 그 고위급 그 회담, 회동 이런 것을 계기로 어떤 모종의 좀 합의나 뭐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많은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궁금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갈등 요인과 함께 이것을 다루려는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 그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와 미중 간의 무역 문제, 교역 문제를 연계해서 협력을 이끌어낸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중국과 걸쳐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무역 문제를 더해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타이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이 북한 문제와 함께 어떤 일종의 타협, 절충안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일각의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워싱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조금 들어보면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다른 문제와 연계해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이 타이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양측 모두 양보하는 게 쉽지 않은 북핵 문제만큼이나 굉장히 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그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앞서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북핵 문제가 워낙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고 또 그 가운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최용기 기자가 미중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가능성도 제기했는데 실제로 설리번 보좌관이 16일에 민간연구소죠. 신미국 안보센터 대담에 참여했는데 여기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돼서 미중 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설리번 보좌관은 그냥 원칙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의 우려를 표명했고 또 그걸 중국에 전달했고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한다.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핵실험과 관련돼서 어떤 역할들을 분명히 촉구 혹은 제안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리번 보좌관은 두고 보자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지적한 대로 이제 핵 문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일본의 미군이 증강되든가 또 미사일 방어망이 강화되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한국 특히나 일본도 또 핵무기를 갖겠다고 또 나서지 않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네,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 미국도 물론 북한의 핵실험을 우려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그 핵실험을 하고 명실상부한 이제 핵보유국으로 굳어지게 되면 미국이 이미 공약 그 공언하고 있듯이 전략 자산 또 군사적 배치 이런 것이 그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도 핵무장 또 일본도 재무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그 외교적인 큰 그 악몽이죠.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핵 위기를 진정시키고 북한을 그 핵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서 비핵화를 시키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이 그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지 이것은 상당히 그 의문시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네. 최용기 기자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요. ICBM 발사와 핵실험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 관리들이 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돼서 유엔이나 이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그 한 발언들을 보면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의 기류의 중국의 기류의 변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중국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미국 측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장진 대사가 지난 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다. 또 우리는 다른 핵실험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분명히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원치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표명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이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장진 대사가 얘기했습니다. 이 네. 부분이 최영기 기자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제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 궁금한 상황이네요.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일단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나토의 역할이 또 역시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이 나토, 유럽 지역의 현안에도 관여하는 그런 큰 그림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트너국은 다시 말해서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인데요. 네. 파트너국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8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보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날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혹시 한국하고 일본 정상이 만나게 되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뭐 만나게 되면 뭐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나누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한국과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이제 나토 회의를 가고, 또 일본 그 기시다 총리도 가기 때문에 혹시 그 만나는 게 아니냐, 또 한일 정상회담이 그 회담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 추측 이런 기사가 많은데요. 아직 좀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면은 양국이 모두 이제 일종의 그 성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한국과 그 일본의 그 분위기가 과거보다 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걸려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강제징용 문제, 종군위안부 네. 문제, 또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정상회담은 힘들고 아마 그 무슨 그 약식으로 좀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 인사를 하는 환담을 하는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 지금 확실하게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전원회의가 10일 막을 내렸는데요. 이 회의의 핵심 내용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일 시작돼서 그 10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그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혹시 핵이나 또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회의를 마치고 자위권은 국권수호다, 강대강 정변승무를 한다 이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 다만 그 관심사였던 그 핵 문제 또 미국 한국에 대해서는 일제 그 언급하지는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북한이 강대강 정면 승부 투쟁한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서 지금처럼 또는 더 강화된 그런 도발을 계속하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네, 북한은 뭐 그동안에 강대강 선대선 이런 이야기를 줄곧 해오고 있죠. 다만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온 대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는 그런 발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예. 이 회의에서는 최용기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실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그 강대강 정면승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이 부분이 전략핵, 전술핵을 포함한 핵개발 지속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와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만큼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 그런 관측도 물론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북한은 인사를 했는데요. 미국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에 임명했습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이 눈길을 끄는 그 이동인데 가장 그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 미국 관국에서는 이번에 그 최선이 원래는 이제 외무상 제1부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예. 이제 외무상 한국으로 치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된 건데요. 아, 이것이 그 미북 대화 그 재개 신호가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그 최선희 외무상은 북한에서 상당히 이제 영어를 가장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미국 또 핵 문제 이런 것을 그 20년 이상 다룬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국을 제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 이것이 그 미북 대화 그 재개를 염두에 둔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북한이 논리적으로 보면 미국과 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겪는 상당한 어려움이 이제 그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이제 경제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외교적 고립 이런 것인데요. 사실 이 같은 문제를 풀려면 전부 다 이 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난도 그렇고 제재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북한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최선희를 그 외무상으로 임명한 것도 이 같은 미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상당히 그 미국 관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최선희 외무상이 이 그야말로 미국의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또 기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대단히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또 여성이라고 또 알려져 있어서 어떻게 돼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참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제 외무상인 이선권이 당 통일 전선 부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것은 뭐 그러면 그 이선권의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제자리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뭐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함께 이선권 통일 전선 부장도 한국에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죠. 예. 2006년부터 남북 군사 실무 회담 또 뭐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를 맡아왔고요. 군부 출신의 회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자인 김영철 전 부위원장 못지않게 상당히 대남 강성 성향인 인물로 알려졌죠. 뭐 잘 아는 그 유명한 일화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평양 정상회담 당시 같이 갔던 한국 기업 총수에게 면박을 줬던 그런 일화가 있죠. 냉면이 예. 지금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예. 하는데요. 그런 만큼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물을 통일 전선부장에 재등용한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집권을 고려한 일종의 진용정비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큰 이슈가 이 북한의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자, 이 북한이 15일 코로나 신규 발열 환자 수를 2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네, 북한은 한때 그 유열자 그러니까 발열 환자가 이제 40만 명까지 갔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신규 발열 환자가 2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 등 이제 외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발표를 잘 믿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발표로도 누적 환자가 지금 한 450만 명인데 사망자가 그 73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망률이 0.002%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광구에서는 이미 그 과학자 의사들이 이미 그 오미크론 코로나 그 사태에 대해서 정밀한 그 통계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 사망률이 최소 그 1%는 가야 되는데 0.002%라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상당히 그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이렇게 그 통계 숫자 이런 발표를 일부러 좀 낮춰 발표해서 흉흉해진 민심을 좀 일부러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좀 일종의 그 통계 조작이라고 그럴까 이런 그 선동 활동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누적 발열 환자가 400만이 넘는 상황에서 식량난도 차츰 더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난제 중에 난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그리고 또 최근에는 다른 전염병까지 지금 북한에서 발병을 했다고요. 예. 또 식량난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게 심화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뭐 북한의 근본적인 식량난의 문제가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국경 봉쇄 이 부분들을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다른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국경 봉쇄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이중고, 삼중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악화될지, 그리고 또 북한 정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지,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에 유지했던 그 봉쇄 정책의 변화를 줄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미한 외교장관 회담 소식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박형주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제임스 가필드 하면 흔히 암살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업적을 남겼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81년 7월 2일 워싱턴 DC의 한 기차역.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모교 윌리엄스 대학에 연설하러 가기 위해서 대합실에 들어섰다. 이때 한 남자가 가필드 대통령지로 다가서더니 곧 총성이 울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팔을 휘젓던 가필드 대통령. 또 한 발 총성이 울리자 바닥에 쓰러졌는데.
네, 어깨와 등에 총상을 입은 가필드 대통령은 두 달 넘게 누워있다가 결국 9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암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가필드 대통령은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나 제임스 가필드는 1831년에 오하이오주 오렌지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두 살도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희 형제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무를 자르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요. 좀 더 자라서는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푼다는 대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청소부를 일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엔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한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난 양손잡이여서 두 손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요. 한 손으로는 라틴어를 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리스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네, 제임스 가필드는 어려서부터 노예제도가 큰 죄악이란 생각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과격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존 브라운을 존경했는데요.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퍼스페리의 연방군 무기창고를 공격했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입니다. 노예제도에 반대했던 가필드는 공화당에 들어가서 오하이오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활동했고요.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자원에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죠. 중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요. 샤일로 전투를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862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31살로 연방 하원의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가필드는 급진파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급진파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려 했고요. 남부연합과 어떤 타협이나 정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 플로리다 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저스터스 다노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가필드는 오하이오주에서 18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올랐는데요. 가필드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필드는 무척 똑똑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서재의 책을 3,000권이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에서부터 셰익스피어, 테네슨까지 아주 다양한 책을 읽었죠. 열심히 일했고요. 연설도 아주 잘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에 능숙했고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두 개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은 혼혈, 잡종이란 뜻의 해프브리드란 별명이 붙은 파벌로 메인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블레인이 이끌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충실한 일꾼이란 뜻의 스톨월트파라고 했는데요. 뉴욕주 상원의원인 로스코 콩클링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톨월트파는 1880년 대통령 선거에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을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길 바라고 있었지만 해프브리드파는 여기에 반대했는데요. 결국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30차례가 넘게 투표가 진행된 끝에 제임스 가필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188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일반 투표 면에서 가장 표차가 적은 선거였다. 당시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임스 가필드 후보와 민주당의 윈필드 스콧 행콕 후보의 표차는 겨우 만 표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가필드 후보의 압승이었다. 두 후보는 각각 19개 주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가필드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 서부의 우편 배달 제도를 둘러싼 비리를 조사하는 등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공화당의 거물 의원 로스코 콩클링의 경쟁 상대를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가필드가
윌리엄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뉴욕항 세관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국 무역량의 대부분이 뉴욕항 세관을 거쳐갔으니까요. 미국 관세의 75%가 바로 뉴욕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물이 오갔고
뉴욕항 세관장은 정치인에게 무척 매력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세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뉴욕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 스톨월트파를 이끌고 있던 로스코 콩클링이었는데 가필드가 반대파인 해프브리드파의 윌리엄 로버트슨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자 콩클링이 항의 표시로 상원의원직을 사임했죠. 자신이 다시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거라고 믿었던 건데요. 당시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했는데 뉴욕주의회가 콩클링을 상원의원으로 선출하길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미 행정부의 수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 서기에 불과한 건지 이번 문제가 답해줄 겁니다. 미국의 주요 항구들이 행정부 아래 놓이는 건지 아니면 당내 파벌을 이끄는 상원의원의 손 안에 넣는 건지 말입니다.
네,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뉴욕항 세관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스코 콩클링이 상원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상원이 윌리엄 로버트슨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인준하면서 가필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상원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대통령 권위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요. 특히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게 된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서 가필드는 지도자다운 위상을 내보이게 됐고요. 대통령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뉴욕항의 세관장 문제가 일단락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 건데요.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찰스 기토는 불만에 가득 찬 역관배, 그러니까 관직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허황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과 같은 자료 역시 기토를 불만에 가득 찬 엽관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눠주곤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걸 엽관제라고 불렀습니다. 기토는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로 임명되길 바랬는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죠. 기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광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고요. 노동자를 위한 간이 시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부인을 몇 시간씩 옷장에 가두는 행동을 하는 등 아주 정신나간 사람이었죠.
찰스 기토는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결국 관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사람들은 궁금해하곤 합니다. 만약 그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 또 미국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의문을 갖는데요. 여기서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가필드는 대통령직에 대해서 정책 수립가라기보다는 경영자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 문제에 있어서 가필드는 교육 말고는 별다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흑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경제 면에서는 근본이제와 자유방임주의를 믿었죠. 실제로 가필드 대통령이 사망한 뒤인 1882년에 미국이 불황에 빠지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면 과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임스 가필드는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아준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다너키 교수는 말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 상태였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1대 대통령인 체스터 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대화할 것이며 중국에 대한 관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로보스 비치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곧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지금까지 4차례 화상 또는 전화 통화로 접촉했지만 아직 대면 회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에 관한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세를 없앨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중국 무역 관세를 완화 또는 일부 면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될 수도 있다고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경고했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이날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군사적인 지원과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등 비록 그 비용이 비싸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일 남부 미콜라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콜라이우를 방문한 건 개전 이래 처음입니다. 수도 크이우에서 남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미콜라이우는 흑해의 주요 항구인 오데사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러시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이곳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에서 현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경찰, 방위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쪽을 결코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것은 모두 되찾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북부 하르키우를 시작으로 최전선인 동부 돈바스와 자포리자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8일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CDC의 이 같은 조처는 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걸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오늘의 결정으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에서 약 1,800만 명의 영유아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접종은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날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회, 모더나는 2회에 걸쳐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19일 하원 의원 577명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선 투표는 지난 12일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등록 유권자의 12.5%가 넘는 표를 확보한 2위부터 4위까지 후보들이 다시 겨뤄서 최종 승자를 가르게 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여권 연합 앙상블은 255석에서 300석, 장 리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정당의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리프는 200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89석 이상을 얻는 과반을 확보해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조사는 앙상블이 다수당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과반 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20일부터 이집트와 요르단, 터키 등 영내 국가 순방에 나선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18일 보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영내 순방에 나서는 건 지난 2018년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의 비살 사건 이후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19일 일요일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